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홍익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과 또그 재림하시면서 사단의 세력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이제 그것을 찬양하며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비유하며 또 부른 찬양들이 앞서서 나오는데 앞서서 19장 1절에서 10절에서 그 찬양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재림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나누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백마를 탄 장엄한 모습으로 천상의 군대를 이끌고 악의 무리와 싸우기 위해 재림하는 광경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21절까지는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죄의 오염과 각종 질고를 가져온 원흉이죠. 두 짐승, 그리고 땅에 두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용과 그 추종하는 세력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섬멸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어떤 영화의 장면 같지요. 마지막에 이제 악한 세력들이 주인공을 괴롭히지만 그 주인공이 도와서 이제 어떤 돕는 세력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선이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장면 같은 느낌의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11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백마와 또 그것을 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는데, 재림을 하셔서 무엇을 하냐? 바로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공의는 진리를 말하는 거고, 이제 진리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더 우세한 것 같고, 악이 오히려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을 더 크게 내세우는 것 같은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며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런 세상인데, 또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정의와 또 공의가 무너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성실과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성실하게 일하고, 착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면, 노력하고 일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또복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어떤 성공하고 또그 노력의 대가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세대는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처럼 성실하게 하면 오히려 힘들 수 있다.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실하게 노력하면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기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성실과 노력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또 성공으로 보답받는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줄잘 서고 또 기회를 잘 보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잘 돼도 손가락질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럽다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줄설 걸. 나도 그렇게 기회 보면서 살 걸. 왜 그렇게 살지 못했나? 탄식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잘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날마다 사회가 흉흉해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사람과의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는 것은 이 땅을 누가 잡고 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물질과 성공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우리를 유혹하고 또 끌어내리고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늘 끄집어내려는 악한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성공 앞에 우리가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공의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악함과 이 땅의 여러 물질 만능주의와 또 여러 가지 성공에 그리고 효율에 우리가 목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공의와 진리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믿음 지키면서 버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사조와 이 땅의 시대 정신과 이 땅의 그 바라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인내함으로 믿음 지키며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위대한 권세를 상징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팻말과 함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가시면류관은 고난의 상징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짊어져야 했던 고난. 그래서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친히 본인이 이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그런 주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가시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무엇을 쓰고 온다? 많은 관. 이제 그 많은 관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제 세상이 이길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주 힘없고 나약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시냐? 정말 그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세상이 보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권세를 가지고 이땅 가운데 그 권세를 보여주며 이땅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13절 이렇게 보면 13절, 14절, 15절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13절을 보면 이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피 뿌린 옷이 나옵니다. 피 뿌린 옷이라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상에서 흘린 어떤 보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제 원수들을 진멸할 때 묻은 원수들의 피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서 가장 큰 악한 세력의 용, 사단으로 또 분류되는 용, 그리고 그 용이 불러온 짐승들, 요한이 표현할 때 뭐 일곱 개의 뿔이라든지 불을 뿜는다든지 얼마나 권세 있고 무섭고 두렵게 표현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 예수님이 직접 오실 때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그것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원수들의 피로 물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가진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악한 자들을 도말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단순히 그냥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데, 이렇게 사실적인 부분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 지키며 그렇게 버티며 살았을 때 그 예수님의 권세만 바라봐도 우리가 위로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랍고 크고 큰 위대하신 권세를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불법과 또 세상이 또 주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다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기게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6절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직접적으로 바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왕이며 세상의 모든 주인 위에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그 정도로 높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그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힘들게 기도할 때는 무엇을 하고 계시나라고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제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데 왜 그 중요한 시기에 주님 일하시지 않은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 앞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때로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니 무능력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약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시기와 생각으로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며 그 때와 시기에 맞게 가장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입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흠양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 18절에는 한 천사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 음성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초청하는 음성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제 한 천사의 음성이 나와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새들에 대해서 18절에 같이 살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의 결말은 새가 뜯어버리는 시체처럼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학식, 인격, 또 자랑하고 위안받으면서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살지 모르지만 결국 새가 뜯겨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돈, 명예, 권력, 학식 그 무엇이든 우리를 위안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들은 다 땅에 버려지고 새가 뜯기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그 믿음만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져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취하고 누리고 그렇게 예수님보다 앞서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땅에 버려지고 또 버려지는 것이고 새에게 뜯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만 늘 붙들고 달려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100을 가지고 숫자로 인생의 100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해서 그 100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이 행복할까요? 그게 아니라 다 가지지 못해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고 또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를 붙잡고 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임을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또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악한 세력들을 도말하시고 진멸하시고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승리하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며 우리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조만간 예수님 오실 것이다. 조만간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핍박 가운데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견디기만 하면 예수님 이제 바로 오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또 로마가 멸망할 때도 세계 종말이라고 예수님 오실 거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14세기 유럽에 페스트가 만연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참사가 있었을 때도 예수님 오실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은 안다,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숫자적인 말과 그냥 요한계시록의 단순한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날짜를 얘기하며 사람을 미혹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소리에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날은 아무도 모르니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고 버틸 때에 종국에 이르러서는 주님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모릅니다. 단순히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 온다, 어느 때 온다, 절대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느냐? 믿음 지키며 사는 것. 예수님이 날 붙들어주시고 힘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지키며 사는 것. 세상 가운데 돈, 명예, 권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만 붙들고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내를 보시고 그 견뎌내고 버텼던 것을 보시고 우리를 크게 위로하실 줄 믿으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반드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믿음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오시겠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숫자적으로 언제 온다 그런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인내를 쌓아가며 그렇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정말 하나님은 불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 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인내로서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버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정말 주님 믿고 가면서 손해보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불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의 앞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학식과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 그 가슴에 품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지만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기억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이집트 일정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그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선교사님 위로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가시는 길과 귀국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이집트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오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또 힘들게 선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서 우리 목사님 그곳에서 잠시나마 또 선교사님을 도와 사역할 때에 하나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곳에서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돌아오는 일정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지키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달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악한 세력을 도말하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칭찬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또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힘든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이름 부여잡고 그렇게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종국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들을 다 딛고 주님 앞에 나가설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으로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 그 자리를 지키며 또 하나님 힘써서 일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